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보수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이 같은 새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도운 56개 선박과 운송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 등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북한 선적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운송회사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새로 올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 대화는 나란히 함께 진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25년간 한미 양국 정부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모처럼 잡은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40여 분 동안 이방카 고문을 접견하고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올림픽 안전을 위해 미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방카 고문은 내일과 모레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미국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리아 휴전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3일 한 달 동안 휴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결의안 내용에 반대하면서 표결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유럽 정상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7년째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반군 장악 지역인 동구타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결의안대로 민간인 지원과 의료 등 인도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공격 행위를 중단하고 휴전 이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부군과 동맹군은 6일째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전투기 공격을 가하면서 4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테라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이 오는 5월 예루살렘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알려진 것보다 앞당겨진 조치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내년 말까지 대사관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 아랍권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동 예루살렘을 장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총기 참사를 막을 방안으로 교사를 총기로 무장시키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보수 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지난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교사를 무장시키면 학교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학교를 총기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들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플로리다주 총기 사건 희생자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학교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해 자격을 갖춘 교사를 무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부모들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영국 부모들은 남자아이의 경우 올리버, 여자아이의 경우 올리비아란 이름을 가장 많이 지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영국의 지역별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을 발표했는데요.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이름은 올리버 또는 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인 런던과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좋아하는 무하마드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여자아이들의 경우도 무슬림 이름인 이슬라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영국에선 10여 년 전부터 무하마드라는 이름이 상위권에 올랐다는데요. 무슬림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또 이들의 출산율이 높은 데 따른 현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남자는 잭슨, 리암, 노아가, 여자는 소피아, 올리비아, 엠마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 남자는 민준, 여자는 서연이란 이름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새벽까지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함흥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사랑을 이루지 못한 10대 소년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저스틴 비버의 Baby 들어보시죠.
was 13, I had my first love. There was nobody that compared to my baby, and nobody came between us, no could ever come above. She had me going crazy, oh, I was starstruck. She woke me up daily, don't need no Starbucks. She made my heart pound and skip a beat when I see her in the street and at school on the playground. But I really wanna see her on the weekend. She knows she got me dazing, cause she was so amazing. And now my heart is breaking, but I just keep on say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리아에서 정부군의 공세로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해왔던 중국의 대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규제로 더 이상 외국 자산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남자 컬링팀이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한 소식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유엔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죠.
네,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동부에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 결의안은 시리아 현지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주요 이사국들의 공감대를 통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휴전을 실시하도록 이 내전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표결에 붙이기까지도 난항을 겪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유엔 안보리는 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23일 오전 11시에 표결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결의안의 내용을 놓고 계속 이견이 나오면서 표결이 지금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테러 집단인 IS나 알카에다 또는 그 연계 조직 등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에 적어도 9표 찬성이 있어야 하고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이 5개 상임 이사국 중에 어느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부결됩니다.
네, 이 테러 집단을 휴전 대상에 넣느냐 빼느냐가 쟁점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테러 집단으로 볼 것인지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네.
예,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은 지금 동구타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명분이 이 지역 반군들이 IS 등과 연계된 테러 집단이라는 건데요. 러시아는 이런 시리아 정부의 입장을 줄곧 지지하면서 이른바 이 테러 집단 척결 작업을 멈추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 휴전 촉구 결의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7년째 내전 중인 이 시리아 전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모든 무력 행사의 당사자들은 30일 동안 공세를 멈추는 내용입니다. 스웨덴과 쿠웨이트가 주도해서 이 결의안의 세부 항목을 마련했는데요. 표결 통과 72시간 후에 공식 발효되고 그 후 48시간 동안은 부상자 소개, 원조 물품 보급을 비롯한 구호 활동을 전면 진행하게 합니다. 이런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시리아 안에 1240여 개 지역에서 560만 명에 이른다고 이 결의안은 적고 있습니다.
네. 자,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560만 명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자, 그중에서도 심각한 곳이 바로 구타 동부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40만여 명의 주민들이 도로 차단으로 고립된 동구타에서 정부군의 포격과 공습 등으로 최근 닷새간 사망자가 4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 보고에 따르면 다친 사람도 2천 명 이상이고요. 이 중에 상당수는 어린이와 여성들입니다. 민가와 학교, 병원 등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이번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로 시리아 내전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요?
네,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동구타 일대 위기를 전하는 이 서방 언론 보도를 미리 짜고 퍼뜨리는 헛소문이자 집단 정신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 동구타 일대를 긴장 완화 지대로 지정하고도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도록 러시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 러시아가 요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휴전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매우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해왔는데요. 자, 이제 더 이상 외국 자산 매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거대 기업들이죠. 이 완다 그룹, 하이난 항공 그룹, 안방 보험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 3대 기업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자산을 매입한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여기서 무려 75%나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만큼 매입하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외국 자산 매입을 대폭 줄이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최근 자국 기업들의 이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 투자와 또 과도한 자본 유출을 우려하면서 이 국영은행을 통한 자금 제공 금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은 외국에서 사들였던 이 자산 매각에 대한 부담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벌써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매각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현재 완다그룹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신축할 계획이었던 이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부지와 개발권을 12억 달러의 매물로 내놨고요. 시카고, 영국, 호주, 터키 등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대형 프로젝트의 이 부지 개발권도 내놨습니다. 또 이번 달 들어와서도 스페인 명문 축구 구단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 완다 기업이라고 하면 미국 영화 산업에도 집중 투자를 했던 기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호인 왕젠린이 이끄는 이 완다 그룹은 지난 2016년에 주라기 월드, 행오버 시리즈 같은 이 영화를 제작한 헐리우드 유명 제작사를 인수한 첫 번째 중국 기업으로 화제가 됐던 기업입니다. 완다 기업은 이 해외 자산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 내 자산도 매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 여러 야외 놀이 시설과 호텔 수십 곳을 90억 달러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중국의 대기업이죠. 이 하이난 항공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하이난 항공도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맨해튼, 시카고,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부동산 등 이 40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하이난 항공 부채는 현재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신용평가 기관사들도 이 하이난 항공사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회사 측은 현재 재무 구조가 좋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채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또 홍콩 요지 두 곳도 사들인 지 15개월 만에 최근 매각했고요. 독일 도이치뱅크 주식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방보험의 경우는 최근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고요?
네, 중국 당국이 앞으로 1년 동안은 안방보험을 직접 경영하게 됐습니다. 중국 보험감독위원회가 23일 안방보험의 창업자인 우샤오 후이 회장이 경제범죄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날부터 1년 동안 안방보험에 대해서 위탁 경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안방보험이 위탁 경영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중국 당국은 안방보험의 경영 안정을 유지하고 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방보험이 법규를 위반한 경영 행위를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방보험은 지난 2004년에 지방의 한 보험사로 출발했는데요. 뉴욕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 또 한국의 동양생명 등을 인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샤오후이 회장 구금설이 나오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우샤오후이 회장은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의 외손녀 사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구촌은 내일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자 컬링팀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누리게 됐다고요?
네, 20일 한국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이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남자부 준결승전에서 이 미국 팀이 캐나다를 5-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종목 세계 랭킹 1위인데요. 4위인 미국 팀이 최대 강호를 잡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4년 전 러시아 소치 대회까지 올림픽 4연패를 기록한 캐나다는 이 스위스와의 3, 4위 전에서도 연거푸 져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24일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을 다투게 되는데요. 이기면 미국의 사상 첫 금이고요. 져서 은메달에 머물게 돼도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남기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컬링 이름부터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얼음판 위에서 이 작은 밥솥만한 돌을 미끄러뜨리는 경기입니다. 4명 선수가 한 팀을 이루는데요. 양 팀이 번갈아 가면서 이 돌을 움직여서 원형 표적 중심에 가까이 보내서 점수를 내는 겁니다. 한 선수가 돌을 표적으로 밀면 다른 선수들이 빗자루같이 생긴 도구로 얼음 표면을 열심히 문지를 넣어서 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경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꽃이라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결선도 23일에 있었죠?
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결선이 한국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렸는데요. 이 종목에서 과거 미셸 콴과 낸시 캐리건, 에반 라이사첵 같은 내노라하는 미국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반세기 사이에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요. 브래디 테너리 총점 192.35점을 얻어서 9위, 카렌 첸이 186.65점으로 11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선수들이 이 종목에서 최소한 4위에 오르지 못한 건 지난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럼 메달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예,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알리나 자기토바가 239.57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왜 러시아 대표라고 말씀 못 드리고 길게 설명하냐면요.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 등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약물을 사용한 일이 적발됐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번 대회 참가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러시아 출신 선수들은 모두 약물과 무관한 사람들만 개인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종목 은메달도 역시 러시아 출신의 에브게니아 메드베데바 선수에게 돌아갔고요. 동메달은 캐나다의 케이틀린 오스먼드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평창올림픽 어느덧 폐막이 가까웠네요.
네, 지난 9일 개막 행사 후 17일 일정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오는 일요일 폐막식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92개 나라에서 2,900여 명,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하고 또 개최국인 한국과 북한 사이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대회였는데요. 같은 곳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인 패럴림픽이 이어집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세계 50여 개국 선수와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알파인 스키와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 80개 세부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2주 전 개막식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폐막식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고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이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23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고문은 서울로 향한 직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우정과 동반자 관계의 연대를 재확인한다는 방한 목적을 밝히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평창올림픽 지금까지의 종합성적 살펴볼까요?
네, 현재 미국은 금메달 8, 은메달 7, 동메달 6개로 금메달 수 기준 종합순위 4위를 지키고 있고요. 1위는 노르웨이로 금메달 10셋, 은메달 14개, 동메달 10개입니다. 2위는 독일, 그리고 3위는 캐나다입니다. 한국은 남자 빙속 1000m에서 김태훈 선수가 동메달 하나를 추가해서 금은동 각각 4개가 됐습니다. 순위는 9위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일부 교직원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일했던 폴 매너포트 씨와 릭 게이츠 씨를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릭 게이츠 씨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바로 총기 규제 강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보수단체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 CPAC 회의에서 연설했는데요. 학교 안전 강화 문제와 관련해 자격을 갖춘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When we declare our schools to be gun-free zones, it just puts our students in far more danger.
이 방안이 굉장한 억지력이 된다는 건데요. 이 미국이 학교를 총 없는 구역으로 만들면 오히려 학교가 위험해진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교사가 평상시에 총을 가지고 다니다가 총기 사건이 나면 총으로 학생들이 지키란 말이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안에서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이 학교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에서 총을 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본적으로 겁쟁이라고 말을 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겨냥해 총을 쏠 것으로 생각을 하면 감히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거세다고요.
네, 이 몇몇 교사는 자신들이 교육자이지 무장경비원이 아니라고 반발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사 대부분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무장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Gun adept teachers and coaches and people that work in those buildings, people that were in the Marines for 20 years and retired, people in the Army, the Navy, the Air
Force. 다 무장할 필요는 없고 이 총을 다룬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만 무장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자격이 되는 교사만 무장할 것이 아니고 교장이나 행정직원 등 이 다른 교직원들도 자격만 되면 총을 가질 수 있게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예. 자, 이날 연설에서 이 총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방안들이 CPAC 연설에서 대부분 언급됐습니다.
But we really do have to strengthen up. Really strengthen up background checks. And we have to do for the mentally ill, we have to do very, very. We don't want
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을 사지 못하도록 신원 조회를 강화하자고 했고요. 또 학교처럼 군 기지도 총기 휴대 금지 구역인데 이 규제도 풀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자동소총 개조 부품인 범스탁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또 반자동 소총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현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교직원들을 무장시키자고 주장하는데 이 17명이 목숨을 잃은 이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등학교 사건이 났을 때 무장경관이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 이 브로드워드 카운티에 스콧 피터슨 경관이 학교에 있었는데 피터슨 경관이 이 총기 난사가 시작된 뒤에도 용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학교 건물 밖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터슨 경관이 사직했는데요. 피터슨 경관이 왜 이 총기 난사범에 대응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관이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참사 이후에 총기 권리 옹호 단체인 전미 총기협회가 이례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드디어 첫 반응이 나왔군요.
네, 웨인 라피에르 전미 총기협회 NRA 최고 경영자가 22일 CPAC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Schools must be the most hardened targets in this country. And evil must be confronted immediately with all necessary force.
라피에르 CEO는 학교가 미국에서 가장 공격하기 힘든 곳이 돼야 한다면서 악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필요한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교직원들을 무장시키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과 이제 그런 같은 의미네요.
맞습니다. 교사를 무장시키거나 무장 경비원을 많이 배치해서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거나 실제로 사건이 났을 때 이 범인을 제압하자는 겁니다. NRA는 예전부터 총으로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지지해왔습니다. 라피에르 CEO는 또 이날 연설에서 헌법이 인정한 총기 소유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를 사회주의적인 시도라고 깎아내렸고요. 또 총기 소유 권리는 신이 부여한 것으로 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 대규모 행사가 계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달 24일에 수도 워싱턴 DC와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현지 당국의 행진 주최 측이 신청한 내용에 따르면 이 워싱턴 행사에만 대략 5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람들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특검이 기소했던 폴 매너포트 씨와 릭 게이츠 씨를 22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폴 매너포트 씨는 지난 2016년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약 3개월 동안 트럼프 진영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요. 이 매너포트 씨의 오랜 사업 동료인 릭 게이츠 씨도 당시 트럼프 진영에서 일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기소됐습니까?
금융사기와 조세포탈 등 32개 혐의인데요.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는 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매너포트 씨의 수입 3천만 달러 이상을 숨겼다는 겁니다. 기소장 내용을 보면 릭 게이츠 씨도 자신의 수입 300만 달러 이상을 은닉했다고 특검 측이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수입을 숨긴 이유가 뭔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뭐 역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외국에 있는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들여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특검이 밝혔는데요. 그 밖에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세금 보고를 할 때도 두 사람이 일부러 부정확한 정보를 국세청, 미국 IRS에 제공한 혐의도 있고요. 또 은행을 속여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 기소된 장소하고 다른 지역이네요?
네, 이 작년에는 워싱턴 DC 대배심에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불법 활동이 발생한 곳이 버지니아 주였고 또 기소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워싱턴에서 기소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지난해에는 어떤 죄목으로 기소됐었던 겁니까?
네, 당시 모두 12가지 혐의가 적용됐었는데요. 이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 돈 세탁, 그리고 허위 진술 등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로비스트라고 하면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을 로비스트라고 하죠.
예. 자, 그런데 당시 이들의 돈 세탁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죠.
네, 약 7,500만 달러 이상이 이 두 사람과 관련 있는 해외 계좌를 거쳐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허위 진술은 이런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던 거였고요.
맞습니다. 이 불법 로비스트 활동과 해외 계좌의 이 존재 여부, 그리고 이런 활동으로 얻은 이익과 연관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아예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특검의 새로운 기소 내용에 대한 이 당사자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매너포트 씨는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요. 하지만 게이츠 씨 쪽에서는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게이츠 씨가 23일 오후에 법정에 나와서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이 제일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워싱턴포스트 등 다른 신문도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게이츠 씨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다는 걸까요?
네, 뉴욕타임즈 신문이 23일 공개된 법원 서류 내용을 전했는데요. 매너포트 씨와 함께 금융사기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지난 2013년에 매너포트 씨가 의회 관계자와 로비스트를 만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만남에 관해서 이달 초 이 수사당국에 거짓말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3년이라고 하면은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서 이 정치 자문역으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네. 자, 그런데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다는 건 특검 수사에 협력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보통 유죄를 인정하고 이 사법 당국 조사에 협조하면서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플리 바겐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전 형량 조정제라고 말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뮬러 특검이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를 두 차례 기소했는데 이들의 혐의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별도로 밝혀낸 혐의로 다 개인적인 문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진영 측이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하죠.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뮬러 특검이 기소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네, 19명인데요. 이 가운데 트럼프 진영 인사가 4명입니다. 폴 매너포트 씨, 릭 게이츠 씨,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지 파파도플루스 외교 자문역입니다. 전 외교 자문역이죠. 그 밖에 미 대선 개입 혐의가 적용된 러시아인 13명, 도난된 미국인들의 신분을 건넨 미국인 리차드 피네도 씨, 또 마지막으로 위증 혐의로 기소된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 알렉스 벤더주안 씨입니다.
네, 이 가운데 러시아 스캔들하고 그 관련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누굽니까?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 그리고 변호사 벤더주안 씨를 뺀 나머지 16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될까요?
4명인데요. 마이클 플린, 조지 파파도플러스, 리차드 피네도, 그리고 알렉스 벤더주안 씨인데 이번에 르 게이츠 씨가 유죄를 인정하면 5명이 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디오가 등장하면서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고 노래하는 버글스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지난 16일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과 기관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뮬러 특검 기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체를 드러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2018년 2월 16일 뮬러 특검이 연방 대배심에 제출한 기소장이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이 기소장에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감독하는 미국 연방 법무부의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미국 정치체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시도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efendants allegedly conducted what they called information warfare against the United States.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들 개인과 조직이 특정 대선 후보와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비방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이른바 정보 전쟁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allegations in the indictment, 12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worked at various times.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 IRA 직원 12명, 그리고 콩코드 매니지먼트 컨설턴트와 콩코드 케이터링이란 회사를 통해 해당 불법 활동에 돈을 댄 예브게니 빅토르비치 프리고진 씨가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블라디미르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선 개입 계획, 번역가 프로젝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은 러시아가 국내외에서 수행한 온라인 선전선동 계획인 이른바 락타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뮬러 특검에 기소된 러시아 회사 IRA는 이 락타 계획에 따라 미국 대선 개입 작전을 번역가 계획으로 이름 붙이고 이 작전을 위해 매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많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IRA가 뽑은 요원들은 관리부서와 그래픽, 인터넷 검색, 정보 분석, 정보 기술 부분으로 배치돼 번역가 계획에 동원됐습니다.
대선 개입의 전주곡, 미국 현지 정보 수집.
IRA는 지난 2014년 미국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에 두 차례 미국에 파견된 IRA 요원들은 인터넷 선전선동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기초정보 수집을 마친 러시아 측은 2016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선 개입의 중요 수단 하나, 가짜 SNS 계정.
번역가 프로젝트가 사용한 중요 수단 가운데 하나는 가짜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 계정이었습니다. IRA는 미국인이나 미국 조직으로 신분을 속이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같은 대표적인 SNS에서 가짜 계정 수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IRA 소속 요원들은 조를 짜 밤낮으로 이런 SNS 계정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하거나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IRA 내부 문건은 모든 기회를 동원해 클린턴 후보를 비난하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IRA는 미국 국내 여론 분열을 목적으로 SNS를 이용해 이민 문제나 인종 문제 그리고 종교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IRA는 가짜 SNS 계정을 만들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가짜 은행 계정을 만들거나 불법으로 유출된 미국인의 신분 정보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대선 개입의 중요 수단 둘, 정치 집회.
러시아는 SNS 계정을 통한 여론 조작이나 선전 선동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6월부터 11월 사이 미 전역에서 몇몇 정치 집회를 직접 조직하거나 이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The Russians also recruited and paid real Americans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부장관은 IRA 측이 미국인 활동가로 위장하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유리한 정치 집회를 직접 계획하거나 개최를 독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 러시아인들이 관여한 집회는 8개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IRA는 가짜 SNS 계정을 통해 플로리다주, 트럼프 선거운동 사무소 등 몇몇 지역 정치단체를 접촉하기도 했고 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개입의 중요 수단 셋, 인터넷 정치 광고.
IRA는 대선이 한창이던 2016년 4월과 11월 사이 많은 돈을 들여 SNS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클린턴 후보를 비난하는 광고를 대규모로 내보냈습니다.
Counts 3 through 8 charge aggravated identity theft by internet research agency and four individuals.
로젠스타인 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은 IRA가 인터넷 정치 광고를 내보내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김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미국 연방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조직의 불법 활동에 알면서 관여한 미국 사람은 없었고 러시아의 대선 개입 활동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기소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러시아는 자신들이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국 측 기소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월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특검 기소 내용이 허튼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Публиковать можно что угодно. Мы видим, как множится обвинения, утверждения, заявления.
라브로프 장관은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자신은 해당 문제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IRA 직원 12명과 함께 기소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미국인들이 귀가 얇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며 특검 기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뮬러 특검이 기소한 러시아인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처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이들을 미국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체포돼 미국으로 넘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입니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2월 16일 SNS를 통해 올해 11월 6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run for United States Senate because I believe I can help bring Utah's values and Utah's lessons to Washington.
유타의 가치와 유타가 얻은 교훈을 워싱턴에 알리려고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에서만 40년 넘게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올인 해치 상원의원의 은퇴로 비는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0세인 롬니 전 주지사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2012년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나갔다 패배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투자회사를 이끌기도 했고 1994년에는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에게 졌습니다. 그는 또 2002년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자신이 지역구로 삼은 유타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일파인 모르몬교 신도로 유타주는 바로 이 모르몬교의 총본산입니다. 롬니 집안 선조들은 19세기 유타주에 정착한 모르몬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언론들은 롬니 전 주지사가 중간선거에 나가면 유타에서 손쉽게 당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롬니 전 주지사의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부분에서 롬니 전 주지사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체제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반대합니다. 또 롬니 전 주지사는 러시아에 강경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롬니 전 주지사가 당선되면 초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뮬러 특검의 러시아인 기소,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무언가를 던지다인데요. throw는 이 밖에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throw on, 옷을 대충 걸쳐 입다, 급히 입다 라는 뜻이에요. It's chilly outside. I'm gonna throw on a sweater. 밖에 춥다. 스웨터 걸쳐 입어야지. to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인데요. My friend is throwing a party today. 내 친구는 오늘 파티를 열어. To throw money around. 돈을 허투루 쓰다, 씀씀이가 헤프다 라는 뜻인데요. I can't afford to just throw money around. 나는 돈을 막 쓸 여유는 없어. To throw out. 무언가를 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Can you throw out the trash today? 오늘 쓰레기 버려줄 수 있어? To throw on. To throw on, to throw a party, to throw a party, to throw money around, to throw money around, to throw out, to throw out. 오늘은 throw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Lex Tillerson 미 국무장관은 이달 중순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에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한 곳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집트에서 샤메 쇼크리 외교장관과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안보 문제입니다. 지난해 11월 테러 분자들이 시나이 반도의 한 사원을 공격해 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 이후 이집트군은 무장 세력 제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집트는 여러 해에 걸쳐 이 같은 극단주의 세력과 전투를 치러왔고 미국은 이집트의 테러 대응에 지속적인 협력 상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과 이집트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 격퇴 등 대테러 대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이집트에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과 인권 증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는 3월 이집트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과정을 지지하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이집트는 리비아에서 믿을 수 있고 평화적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유엔의 행동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리비아의 안정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두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집트는 현재 힘들지만 꼭 필요한 여러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집트 경제의 회복을 계속 지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집트 정부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과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터 요새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